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있습니까? 누군가가 좀 나를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좀 대언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언제죠? 되게 이 억울할 때 뭐라고 좀 이렇게 정말 속 시원하게 변명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대언도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그런 실력이 없고 말이 어눌하거나 또 이렇게 표현력이 조금 어눌해서 그래서 정말 이 마음에는 있는데 겉으로 꺼내지 못하는 답답함들이 있어서 우리의 맞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 때에 누군가가 변호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대원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예.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요. 예. 그냥 누가 제 옆에 좀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언자가 있어서 제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가서 막 따박따박따박 조목조목조목 막 따져 묻고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 막 이렇게 물어서 저는 못하니까 목사니까 저는 다 바보가 돼야 되고 성도들 앞에 제일 바보가 돼야 되니까 억울하게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내 옆에서 변호사가 되고 대언자가 돼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제가 옹졸한 목사니까? 아니요. 그럴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주실 그런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위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속속들이 다 아셔서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언자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러 온 분, 도움을 주러 온 분 또는 변호사 또는 대언하는 자라는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의 언어적 의미에서 가져온 의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고 중재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어떤 오해가 생겨도, 어떤 마음에 어떤 상처가 돼도 정말 우리에게는 확실한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대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이 노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내 영혼에 배달된 러브레터를 전달하면서 그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다끈을 당할 때마다,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분명히 죄가 잘못된 줄 알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 그 중간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대언해 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듯 싶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중간에 서서 변호하실 때 이렇게 변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제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억울해할 때, 내가 본의 아니게 죄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내가 헤맬 때에, 정말 이 마음이 답답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제가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찢기고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책감으로 시달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 죄 속에서 우리는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서 변호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늘 기도해달라고, 변호사 개업할 때도 뭐 기도해달라고 했고 늘 시험 볼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늘 제가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줘라. 단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흔들림 없이 약자 편에 들어주라.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변호해 주라. 결국 그 변호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변호해 주셔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고 대언자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분이 필요하지요? 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나요?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나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대언자, 이 변호사, 이 중보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애매한 것이 있는 거죠. 애매한 것이 있는 거예요. 법적 다툼, 죄의 문제 등으로 껄끄러운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든 어떤 죄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이 껄끄러운 애매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to be without sin.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얘기해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이유다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1장 10절에 이렇게 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왜 이 비슷한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미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미 죄를 지었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자들 있죠.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 여기 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이전의 상황을 가리켜 말해요. 진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지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그러니까 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죄 짓기 이전의 상황에도 우린 이미 뭐래요? 범죄한 자야. 범죄한 자. 원죄. 원죄. 내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가도 우리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죄의 속성, 죄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그래서 왜, 왜냐하면 여러분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깨끗하고 말끔해서 죄의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에요.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는 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태. 그 상태를 보다 더 명확하고 보다 더 분명하게 변호해 주고 대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제가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노사도 요한은 내 영혼에 배달된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죄에 눌려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러분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상태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자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가치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C.S. 루이스가 너무도 정확한 이야기를 해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질 때 자기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내면 잔재들, 죄의 잔재들,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었던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덮여져 있었던 잔재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점점 악해지고 신앙적으로 퇴보할 때 자기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내가 신앙적으로 뒤로 퇴보하기 시작할수록 죄가 보이지 않게 된다. 점점 더 베일에 가려진다. 자기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정직하게 보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요,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가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일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죄는 다들 죄인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뭐 죄가 그렇게 크게 심각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이 꼭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이 부분에서 꼭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 안의 부족과 두려움, 막연한 죽음 이후에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자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고 보상을 얻는 것, 그래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 내 만족, 또 내 불안과 염려, 죽음 이후의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갖는 것,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 신앙인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요. 힘든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자리를 벗어나요. 종교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신앙인을 결정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종교인은 죄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만족, 내 행복, 나의 안정 이런 것이 목적이 돼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죄의 문제가 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요. 아니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종교인이나 신앙이나 뭐 다 거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십시오. 정말 신앙인들은 결코 욕을 먹을 짓을 안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인들이 잘못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이 된 거예요. 신앙인들은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와 열방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 만족, 자기 안정, 자기 행복을 추구했던 종교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거지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는 거죠.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왔는가?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이 결정적 차이가 뭐냐? 이 결정적 차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요. 여러분, 신앙인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신앙 종교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죽음에 두려워하느냐, 초월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없느냐, 이걸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는 자기 의를 내세워요.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 중심이 되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을까요? 신앙인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뭐 서기관들과 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을까요? 신앙인이었을까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당연히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단순히 교회 생활만 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중에도 종교적인 삶을 사는 이와 신앙적인 삶을 사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신앙을 자신 어떤 미신적으로만 바꾸고 기복적으로 바꾸고 또 자기 만족으로 추구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종교인이에요. 다 종교인. 신앙인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죄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는 이미 죄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쁩니까? 아니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 의로 시작한 자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저의 솔직한 고민이 뭐냐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데 삶에 적용되지 않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열심을 다 열정을 쏟아서 설교했는데 그 다음 바로 내려가서 싸우고 있어요. 언쟁 높여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일에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돌아서면 다투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인인 거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지요. 여러분, 신앙적인 삶은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은 내가 행한 착한 일을 통해서 기쁨을 갖는다면 신앙인은 어떤 행위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신앙의 기쁨을 찾아요. 나의 어떤 행위가 기쁨의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게 변호사로 오신 예수님, 나의 대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종교인과 크리스찬을 너무도 멋지게 구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옮겨옵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의 선한 행위도 회개한다.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 도대체 뭔 얘기야? 너무도 멋진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도 멋진 얘기예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든 뭐 크리스찬이든 어쨌든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마땅히 회개하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에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이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선한 행위도 회개한대요.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착해. 아우, 나는 너무 착해. 나는 저기 누구보다 나는 정말 착해. 너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조차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선하거나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누구누구 장로님보다 훨씬 나아. 내가 누구누구 권사님보다 훨씬 나아. 아, 내 신앙 괜찮은 신앙이지. 이 정도면 뭐 훨씬 나아.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거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행위조차도 회개해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이것까지도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하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누군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 나니까 그거 해. 나니까 너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죠. 누구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아니, 내가 볼 때는 형편도 돼 보이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는 이만큼 하는데 누구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거, 선한 행위가 회개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이 오히려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결국 회개할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남을 잡는 경우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잡는 경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구누구는 왜 안 해? 다른 사람을 잡아내는 경우. 어떤 교회가요, 막 부흥했어요. 야, 너무너무 부흥해요. 막 앞으로 막 기대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흥할 만하면 싸워가지고 나뉘고 다투고 나뉘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다시 좀 잘 수습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시 열정을 쏟고 다시 막 부흥하려고 하면 또다시 나누고 다투고 다리고. 그래서 그 원인을 물었대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아, 왜 이렇게 자꾸 다들 이렇게 다툽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착한 일을 위해서, 서로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아예 교회적으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제발 잘하지 맙시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열정이 많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투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공개적으로 선포했대요. 우리 제발 가만히 있읍시다. 우리 제발 열심을 내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면 가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회개할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고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감동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사로잡힌 그 감동, 성령에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인 된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감격, 이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감사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성도 한 10명 정도 되는 그냥 개척교회나 할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능력이 안 돼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새벽마다 두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어요. 말하는 분들은 제 귀가 지금 막 간지러워가지고 제 서랍 속에 이 기비개가 계속 있어요. 하도 간지러워가지고 얼마나 험담들을 하는지. 내가 언제, 제가 언제 능력이 많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열 명도 못 모이는 개척교회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제가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노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내 영혼에 배달된 러브레터를 보낸 그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세요. 죄인이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죄인이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그 감동으로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실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